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외곽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콘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어제 빌리안스크 마을에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마을의 기반시설과 상점, 주거용 건물을 타격했으며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이들 건물에서 불을 끄고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올린 글에서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는 테러리스트가 있는 곳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미사일의 발사대를 겨냥한 공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늘리는 것도 이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미사일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하역하는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매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매치가 미한일 삼각 군사 블록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 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다영역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한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채모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한국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 방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프리덤 엣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한일 3자 훈련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방어적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고 이번 프리덤 엣지 훈련 또한 그 연속 선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로 비난한 것은 한마디로 적방하장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돌봐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아랍 지역 일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적인 휴전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포괄적인 철수, 실질적인 인질과 죄수 교환을 보장하는 어떤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 누적 사망자가 3만 8천 명이며 이들이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 사망자가 3만 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하마스 대원이란 입장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비상관리청을 인용해 테러범들이 결혼식장과 장례식, 병원 등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매거진. 6월 마지막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화제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인공지능 음원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주민의 해외 송금 규모가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공식 개발 원조를 앞질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가 고급 제품 가격과 의료, 교육 등 서비스가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선택 2024에서는 미 대선 후보들의 흑인 유권자 표심 잡기 행보와 여성 유권자 표심이 호소하는 대선 후보들에 관한 내용 다뤄봅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2회가 방송되고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서는 이 한국을 사랑한 한국전의 영웅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인공지능 음원.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인공지능 AI 음악 서비스 회사인 수노와 유이도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AI 모델 학습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소니 뮤직, UMG 레코드, 워너 레코드 등 여러 음반 회사가 동참했는데요. 원고 측인 미치 글레이저 미 음반산업협회 회장 겸 CEO가 소송과 관련해 공식 웹사이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회장은 음악 커뮤니티가 AI를 수용하고 인간의 창의력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 저작권이 없는 서비스들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이런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킨드로쇼 법무책임자는 이번 건은 저작권 음원을 대규모로 무단 복제하는 명확한 저작권 침해 사례라며 이번 소송이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규칙을 강화하고 수노와 유이도의 노골적인 침해를 끝내는데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음반산업협회는 이어 AI 기업들의 저작권법 준수, AI의 부적절한 개발이 음악 산업에 해롭다는 점,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문제, AI 생성음악의 유입이 진짜 음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점, 피고의 복제 음원에 대한 고의적인 모호성, 저작권 음원의 대량 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정 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소송을 통해 이들 기업의 행위를 앞으로 금지하는 명령은 물론 손해배상도 요구했는데요. 각 침해 음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최대 15만 달러인 만큼 지금까지 두 회사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음원량이 막대해 총 손해배상액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수노의 마이키 슐만 CEO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에 제공한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의 사명이라며 수노의 기술은 변혁적이며 기존의 내용을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며 이것이 수노가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용자 프롬프트란 사용자가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하는데요. AI는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생성합니다.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 프롬프트는 특정 장르, 스타일, 분위기를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 됩니다. 수노 CEO는 소송을 제기한 음반사에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음반사 측이 협상이나 대화보다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소니 뮤직이 700여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자사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한 지 약 한 달 후의 일입니다. 소니 뮤직은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의 자신의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한다라면서도 AI 도둑들로부터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주민 송금. 유엔 인권이사회의 게하드 마디 이주자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5일 이민에 관한 정치적 담론이 부정적이고 선동적이며 분열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주자의 인권 증진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마디 보고관은 이주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와 무관하게 이들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자들의 송금 규모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마디 보고관은 이주민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2023년 해외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이 자국에 송금한 규모가 6,690억 달러에 달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초과하고 공식 개발 원조도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자들이 한때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힘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통제해야 할 보안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2년에 해외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8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모든 송금이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 국가로 보내지는 것은 아닌 가운데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외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본국으로 보낸 금액이 급격히 급증한 데 힘입어 전 세계 이주자들이 본국에 보낸 송금액이 총 7,94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큰 외부 재원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식 개발 원조의 가치를 초과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지수. 동남아시아 섬나라 싱가포르가 보석류와 신발 등의 고급 제품뿐 아니라 식사,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자산관리 회사 줄리어스 베어 그룹의 연례 보고서인 글로벌 자산 라이프스타일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이어서 홍콩은 라이프스타일 지수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2위를 차지했고 영국 런던도 한 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과 친기업 환경을 유지하며 초보유층을 계속 유치하는 한편 홍콩은 변호사 고용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이자 부동산 매매 비용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런던의 경우 영국 파운드의 강세와 유럽연합에서 영국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의 상하이는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 신뢰도 약화로 4위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도쿄 역시 엔화의 약세로 23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줄리어스 베어는 주택과 자동차, 교육 사치품 등을 분석해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 25곳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라이프스타일 지수를 산출할 때 품목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순위 변화 중 상당수는 환율 변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칠레 산티아고는 도쿄보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생활 비용이 더 비싼 곳이 되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도 스위스 프랑의 강세로 6위로 올라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뉴욕과 마이애미는 각각 7위와 1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번 순위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 CNBC의 방송에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명품 소비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한국인의 개인 사치품 총 지출은 2022년에 대비해 약 24% 증가한 168억 달러, 1인당 325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1인당 소비액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한국 구매자들의 명품에 대한 수요는 구매력이 증가한 것과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로 주도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 보겠습니다. 24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관측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네, 플래닛오스의 19일자 위성 사진에서 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 패드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발사 패드의 남쪽 지대와 맞닿은 바깥 부분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수목으로 울창하던 곳이지만 굴착 작업으로 지금은 가로 약 25m, 세로 25에서 30m 면적이 흙바닥을 드러낸 공터로 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과거의 위성 사진과 비교해보면 굴착 작업은 지난 5일 전후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요.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11일경 현재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이번 작업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의 변화를 보면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발사 패드에는 서쪽 끝에 겐트리 타워 이 발사대가 있고요. 반대편 동쪽에는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 건물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굴착 작업이 이루어진 지점은 주처리 건물 바로 옆입니다. 주처리 건물에서는 하얀색이던 외벽이 해체되면서 이 초록색 속살이 드러난 게 관측됐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 패드에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약 1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기존 발사 패드에서 갑자기 큰 변화가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네,
이는 북한의 추가 발사 예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그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 변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 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죠.
네.
예, 이후에 문제점을 심의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의 변화는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북한은 과거 정찰 위성을 쏠 때마다 약 3km 떨어진 새 발사 패드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 발사가 기존 발사 패드에서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과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된 사례가 있었죠?
네,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 그리고 2016년 2월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각각 광명성 3호, 광명성 4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5일자인데요.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군사협력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외교협회에서 한 발언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미국의 동맹 강화 기조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어떤 답을 했을까요?
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과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미국이 작업해야 할 것을 제공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한국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이 예, 한국을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았네요.
네, 여기에 캠벨 부장관은 앨리슨 전 보좌관 말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영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에서 군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초점이 달라진 걸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캠벨 부장관은 이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북러 조약 체결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한 대가에 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고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소 불안해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6일자인데요. 미 국방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펠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서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로 선언한 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이 병력을 보낼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다만 내가 북한군 인사 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나의 병력을 총알바지로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거라면서 러시아군 사상자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죠. 로저 워커 의원이 북러 밀착 계기가 돼서 한국 같은 그 영내 동맹 또 파트너들과 핵부담 공유 협정을 체결을 추진을 하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한국, 일본 및 영내의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27일 나온 소식인데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미사일 총국이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보도를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탄두에 의한 각계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북한은 2021년 1월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중장거리 고체 탄도 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서 최대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개별 기동 전투부의 비행 특성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이 말하는 이 개별 기동 전투부 MIRV가 이게 뭔가요?
네, MIRV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돌입체를 의미합니다.
네.
예,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가 실려서 발사된 후에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서 재진입하는 기술인데요.
네.
네, 이를 통해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군당국이 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네요.
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탄두가 분리되는 건 하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 합참은 26일 평양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약 250km를 비행한 후에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해서 파편으로 흩어졌다고 밝히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을 분석해서 이번 미사일이 지난해 발사한 화성 17형 액체 연료 ICBM과 유사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고요. 사진에서도 고체 연료 연소시에 나타나는 화염이 관찰됐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발사 장면하고 합성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M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이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해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밝힌 170에서 200km 반경은 대기권 밖까지 상승해서 개별 탄두를 분리하는 제대로 된 MIRV 기술을 실험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북한이 또 일단 고체연료 엔진만으로 추력을 줄여서 시험했지만 이는 대기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실제 ICBM에서 요구되는 고도에서 충분한 유도 제어 능력을 갖춘 MIRV 시험을 모사한 걸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저고도에서 개발 중인 후추진체 유도 제어 시스템 능력을 검증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네,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MIRV 기술 수준이 요소 기술을 넘어서 시스템 성능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들어간 걸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는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이 ICBM에 적용될 경우에 미국도 무시할 수 없을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아직 MIRV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북한이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 개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7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 대선 후보들의 흑인 유권자 표심 잡기 행보와 여성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대선 후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여 살아가는 미국,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도 당연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일부 인종의 경우 특정 정당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는 이런 유권자들의 선호 정당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미 대선 후보들의 흑인 유권자 표심 잡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짧고 인상적인 영상에 담아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에 유색인종을 겨냥한 광고들을 특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Joe Biden is getting the job done for people just like me.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흑인 여성. 이 광고는 바로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광고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 5월 미디어 광고에 1,4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캠프는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1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발표도 내놨는데요.
Unprecedented, a record amount.
스티브 벤자민 바이든 대통령 수석 고문은 이번 투자 규모는 전례 없는 기록적인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같은 달 흑인 역사문화 박물관에서 열린 학교 인종차별 철폐 판결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y predecessor and extreme MAGA friends are now going after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ll across America.
내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마가 추종자들은 지금 미국 전역의 다양성과 평등, 포용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죠. 흑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긴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흑인 유권자의 경우 약 2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흑인 여성 유권자 쉐너 그레이 씨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The Democratic Party has not only taken the black vote for granted.
민주당은 흑인 표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흑인 표를 무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들의 표심 구애를 위해 자신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And then I got indicted a second time, and a third time, and a fourth time.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흑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저의 머그샷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흑인 인구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8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머그샷, 즉 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흑인들이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한 겁니다. 흑인들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는 데 대해 트럼프 캠페인 측은 VOA에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으며 모든 여론조사가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하워드대학교의 대학원 학장인 데이나 윌리엄스 교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credible polls still have a polling problem when it comes to black voters.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흑인 유권자들 대상일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인 교회나 대학에 가면 매우 다른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모교인 무어하우스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민주당은 흑인 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성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대선 후보들.
흑인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여성 유권자들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여성 유권자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의 초점은 낙태권과 생식권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미국 여성들이 낙태 문제만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미네소타의 유권자 레베카 젠슨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ings about the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I think the economy is important.
저는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고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직장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악관에 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네바다주의 유권자 줄리 밴브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good for the economy. There was no war. There was harmony. There was pea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에 유능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죠.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자리도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조국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시 선출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여성 건강 연구에 관한 백악관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hink of all the breakthroughs we've made in medicine across the board, but women have not been the focus.
우리가 전반적인 의학 분야에서 이룬 모든 획기적인 발전을 되돌아볼 때 여성에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 모임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I win the presidency, I will.
대통령이 당선되면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범죄와 이민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 do great with the suburban housewives because they want to remain safe. But they loot the jewelry.
노예 지역의 주부들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저를 많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보석을 훔쳐가고 지갑이나 전자제품, 시계, 현금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직한 조 바이든을 가능한 한 조속히 쫓아내야 하고요. 그가 끼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에 투표해야 합니다.
미국 여성정치센터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여성 유권자 득표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미국이 선택 2024. 오늘은 흑인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행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1969년 1월 20일 리처드 닉슨이 미 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남베트남과 연합해서 북베트남 공산군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남베트남은 이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베트남전 참전 반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 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준비가 이미 잘 갖추어진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 닉슨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면 맞서 싸우고 패배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13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퀘이커교 가정의 5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0살 무렵부터 채소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지만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늘 상위권인 총명한 학생이었고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외에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버드 입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까운 위티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학 시절 학생회장으로 뽑혔고 연극반과 미식축구 선수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인 듀크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한 뒤에는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해군에 입대해 해군 장교로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원 시절 엘저 히스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엘저 히스는 전직 국무부 관리로 소련에 비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엘저 히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엘저 히스 사건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닉슨 대통령이 엘저 히스 사건의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였던 엘저 히스가 소련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엘저 히스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공산주의자로 있으면서 미국 정부의 주요 정보를 소련 스파이들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반미 활동 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이저 힐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간첩죄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의 끈질긴 조사 결과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에 에이저 힐스가 소련 간첩이란 사실을 밝혀낸 리처드 닉슨의 이름은 미국인들에게 영웅처럼 떠올랐습니다.
엘저 히스는 재판에서 대배심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조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의 조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닉슨 대통령이 공격한 내용의 일부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매우 강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시절 엘저 히스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가 미래에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 리처드 닉슨은 성공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1950년 닉슨 대통령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경쟁자인 상대 후보가 미국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닉슨 대통령의 승리였고 정치에 발을 담근 지 몇 년 만에 연방 하원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공화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선 후보와 함께할 부통령 후보로 리처드 닉슨, 당시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1956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미합중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고 닉슨 대통령은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을 사랑한 한국전의 영웅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으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 플리트는 1892년 3월 19일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올워드 벤 플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군에서 싸운 윌리엄 벤 플리트, 어머니는 메도라였습니다. 할아버지 조스와도 독립전쟁에서 민병대에 들어가 싸운 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가족은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제임스는 바토우에 있는 고등학교 서머린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1911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4학년 때는 학교 미식축구 대표팀의 풀백을 맡아 무패의 기록을 남길 만큼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1915년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해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 중에는 5성 장군 아이젠하워, 4성 장군 오마 브래들리, 그리고 4성 장군 벤 플리트 등 장성들이 많이 나와 별이 쏟아진 학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병 소위로 임관된 벤 플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원정군으로 프랑스에 배치됐습니다. 이때 대위로 승진한 벤 플리트는 미군 6사단 제17기관총 대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1918년 10월 미우스 아르곤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시가 되자 벤 플리트는 미국 내 여러 대학의 학군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제42 보병연대 대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평화시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던 벤 플리트는 1941년 대령으로 제8 보병연대 연대장이 됐습니다. 벤 플리트 대령의 제8 보병연대는 영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4군단 이하의 제8 보병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벤 플리트 대령의 능력을 알고 있던 브래들리 군단장은 그를 D-Day에 오마하 비치에 상륙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벤 플리트는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희생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벤 플리트는 별을 달게 됐고 미 제2사단의 부사단장이 됐습니다. 90사단이 창설되자 브래들리 장군은 주저없이 벤 플리트를 사단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벤 플리트 장군은 2차 대전 말기 3군단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군의 선봉부대로 라인강을 건너는 레마겐 교두보 돌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유럽 전선의 막바지에 선봉으로 독일을 가로질러 나갔으며 2차 대전 최후의 날에는 이미 오스트리아령 알프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94단과 3군단 사령관 때의 벤 플리트의 활약을 보고 자신의 휘하 장군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벤 플리트 장군은 유럽 주둔 미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는 그리스군의 훈련과 정치적 안정화에 노력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미 제1군단장을 맡았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한국전쟁을 지휘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전쟁 확대를 주장해 워싱턴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새 유엔군 사령관에는 매튜 리치웨이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리치웨이 중장이 맡고 있던 주한미 8군 사령관직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4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산군이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공세를 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자 거의 즉각 유엔군을 향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 붕괴돼버린 상황에서 벤 플리트 장군은 노련한 방어전술로 중공군의 서울 재점령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벤 플리트는 미군 포병의 탄약 보급률을 5배까지 늘려 무제한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위치를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그는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벤플리트 중장은 이때 뛰어난 전공으로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 달 후 벤플리트는 유엔군에게 철의 삼각지대를 향한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공격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당시 공산군은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에 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있었고 벤플리트 장군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양측 군대는 정전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1년 늦여름, 벤플리트는 여러 건의 소규모 공격 작전을 전개해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 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다시 상부로부터 더 이상의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회담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벤플리트군은 극히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갈수록 불만이었습니다. 그 같은 소극적인 공격으로는 군의 사기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군대의 안전을 지킬 탄약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전력을 다해 공산군을 물리치려는 자신의 노력이 워싱턴에서 저지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켜 전투에 투입시키려는 노력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계획을 억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군 교관들을 동원해 여러 지역에서 한국군 신병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플리트 장군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역시 한국전에 참전 중이던 외아들 제임스 벤플리트 대위가 1952년 4월 북한 지역에서 야간 공습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1954년 실종된 제임스 대위를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벤플리트 대위는 중공군의 포로가 돼 러시아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협상은 2년이나 끌다가 1953년 7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벤플리트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그때 유엔군이 공격을 계속했으면 한국전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3년 1월 8군 사령관직을 맥스웰 테일러 중장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벤플리트 대장은 군 생활 38년 만에 61세로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벤플리트 장군이 퇴임하자 그는 내가 가진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벤플리트 대장은 세계의 Distinguished Service Cross, 퍼플 하트를 포함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전역 후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0세기 폭스사 등 유명 기업체들의 최고 경영진에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데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1992년 9월 23일 플로리다주 목장에서 100회 생일을 보낸 지 약 6달 후 타계했으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큰 키에 파란 눈의 사성 장군은 최말단 1등병에게까지도 자상한 배려와 인격 존중의 태도로 병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흑백이 분명한 무장이자 덕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 중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